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4편의 말씀은 구약에 나오는 역대상 16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이 사무엘하 6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대상 16장과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그가 시온성, 곧 자기가 정복한 그 시온성에 자신을 위하여 궁궐을 짓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성막을 자신이 거하고 있는 그 시온성, 곧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그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잘 알지 못하여서 수레에다 그 법궤를 싣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려 할 때에 소가 날뛰어 그 법궤를 부여잡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것 때문에 크게 낙심하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즐겁게 자신이 거하고 있는 시온성으로 오실 수 있을까를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레위인들만이 자신을 성결하게 한 후에 이 법궤를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워 올리기 위하여서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는 레위 사람들을 성결하게 하였고 노래하는 자, 악기 부는 자들을 준비하여서 즐거운 소리를 내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온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다윗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온 무리와 함께 춤추며 뛰어놀았습니다.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일을 인하여서 하나님은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도록 그녀를 벌하였다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하 6장에 나오고 있는 이 사건들을 보면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건들이 정말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다윗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의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뛰놀았는가? 그것을 우리의 예배에 적용시킬 수 있는가? 뭐 그런 이야기에서부터 미갈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뭐 그런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많은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에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단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 올린 그 사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시편을 통하여서 시편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윗은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그가 여러 편의 시를 지었는데 시편 15편이나 시편 24편의 말씀들 또 뒤에 나오는 다른 몇몇 시편들이 바로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5편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24편의 말씀과 거의 동일한 배경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4편 3절 말씀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간단한 질문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은 머릿속에서 무엇을 상상합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산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산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영광 가운데 계신 곳인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에덴 동산도 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좌정하신 신의 산도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 산은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계신 그런 장소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 그곳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라고 말할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여호와의 산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그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 올린 그곳,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성막 가운데, 지성소 가운데 법궤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하시겠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한 장소를 지정하시고 그곳에서 이 땅에 사는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본유적인 속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온 세상에 충만하시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하지만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로 타락하여 범죄한 자들이고 더러운 자들이고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그 죄로 타락한 모습 그대로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참으로 하나님께 있는 그 영광과 아름다움과 축복과 즐거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죽어있는 불행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한 장소를 지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거기에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인간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알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성, 시온성으로 메어 올렸고 거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장막을 그곳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곳에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누구며라고 말할 때에 구체적으로 다윗이 생각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시온 산에 두고 하나님의 장막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법궤를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전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열망, 다윗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생각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은 다윗을 그냥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말하고 있지 않고 다윗을 선지자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윗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삶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볼 수 있으며 그의 왕권을 통하여서 온 세상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그 통치권을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많은 시들 가운데 그 시 속에는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실지를 생각하고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많은 예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편 24편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 말들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 속에서 참으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4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하도록 해주고 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락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시온산에 산에 메어 올리고 또 그 하나님의 법궤가 좌정해 있는 그 산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먼저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놀라운 인생의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이 왕이 되었고 자신의 성에 하나님의 집을 마련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에 둠으로써 자신의 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의미로 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모셔올림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 속에서 살고 싶은 열망을 성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인생에 가르치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으로 말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물질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최상의 행복은 언제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그냥 신앙적인 표현이나 상징으로 생각하고 그냥 좋은 말로 여기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그런 종교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인식한다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반응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6편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종교적인 찬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며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를 경험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헛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경험하였던 것, 그들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교 속에서 충만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나의 배필이고 나의 짝이고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쁘고 즐겁고 이 사람은 평생의 나의 배우자와 배필로서 이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 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따로 살면서 매일매일 만나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나의 행복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과 결혼하여서 한 집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최상의 행복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 집에 거할 때에 거기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을 매일 매 순간 봅니다.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한 집에 거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갑니다. 그분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 즐겁고 그분과 함께 지내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최상의 행복을 줍니다. 무엇이든지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것이든지 다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거할 때 우리들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지낼 때에 거기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함께 살면 곧 그 사람의 단점과 그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실망하는 일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할 때에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 결코 지겹지 않은 날마다 새로운 우리 주님과의 그 사귐의 교제,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23편은 다윗의 경험 속에서 나온 시가 아닙니까? 그가 목동으로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 그냥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런 영적인 실체를 바라보았고 경험하였고 그리고 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그와 같은 내면의 열망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에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최종적인 열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 때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에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지옥에 던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생각 속에는 항상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락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더 큰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모든 복락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 자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왜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최상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때에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천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이 장차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가지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소망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할 그 소망을 왜 가집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며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도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사는 인생은 신기를 쫓는 것에 불과하며 멸망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그할 소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최상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24장 3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말할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소망, 그가 왜 이렇게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 인생의 최상의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그곳에 모셔두고 그 산에 올라갈 때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행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의 이 질문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것을 말할 때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올라갈 수 있는 길, 그곳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는 비록 초라한 하나님의 성막이 다윗 산성 맨 가장 높은 곳에 그곳이 있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는데 그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면서 그 언덕을 올라갈 때에 여러분, 그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갈에게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성들 앞에서 막 춤추고 뛰어노는 것이 그의 권위와 채통을 훼손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는데 다윗에게는 그 일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고 깨달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말로 군대로 자신을 호위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런 세상 왕들의 권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들에 불과하였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삶의 고난을 통하여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갈은 사울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주위에 많은 사람을 모으고 군대를 양육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호위하게 하면서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이 미갈은 자신의 아버지와 세상의 유랑들의 모습을 보면서 왕들은 자고로 그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한 마리의 짐승처럼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참으로 고난의 삶을 살아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자신의 권세, 자기의 왕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수고했지만, 그러나 그의 그 열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의 손에 다윗은 결코 잡히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울은 이방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이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이 가련한 처지를 아뢰면서 자신의 보호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며 요새시라. 여호와는 나의 기쁨이며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그는 광야에서, 산에서, 전쟁터에서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고난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삶을 통하여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의 마음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올리기를 그렇게 소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산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면서 누가 하나님의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가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거할 수 있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4절에서 6절에 다윗이 우리에게 그것을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배운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하나님의 전에서 그와 함께 거하면서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하여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4절에서 6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정말 고난의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습니다. 다른 곳에 뜻을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마음을 오로지 하여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교만한 자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자였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고난 가운데서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하였고 하나님의 의의를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도 다윗이 배운 것을 우리의 삶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은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여호와를 찾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서 만족을 구하려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은 여호와의 그의 의의를 힘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4절에서 6절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경험한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방법은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하여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발견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다윗만이 발견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게 거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침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고, 참으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얻을 수가 있으며,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7일 동안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 가운데 있지 않은지, 부정한 것을 접하지 아니하였는지,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살피고 7일 동안 자기를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는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라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양의 피를 가지고 그것을 제단에 뿌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만이 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를 그 법궤 내 모퉁이에 바르고 난 다음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온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그도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함으로써 백성들을 죄에서 사망해서 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제사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죄가 죄인들에게 베풀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은 곧 모든 죄인이 우리의 대속자이신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참으로 죄인인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존재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기쁨과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성소는 항상 어두운 가운데 있었지만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성소의 장막을 긋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곳에 금으로 치해진 벽과 그 법궤는 찬란한 빛을 발하였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참으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는 이것을 경험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선포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놀랍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들어가시기에 너희들의 머리를 들고 그를 영접하라고 그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말할 때에 다윗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께서 들어갈 때에 그의 앞에 누구도 그를 막아설 수가 없고 그 앞에서 그를 저지할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들은 열려져야 하고 그분이 우리의 앞에 나아가시고 그분이 행진할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앞에서 엎드려야 하고 사단의 모든 권세들은 그 앞에서 파헤쳐야 하며 누구도 그리스도의 앞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참으로 그를 지극히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합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윗처럼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참으로 시온산의 법궤를 향하여 올라갈 때에 마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야 하겠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을 유업으로 얻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도 참으로 다윗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상상하고 그것을 고대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그를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